오늘 성경을 보았던 에베소서는 불과 6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로도 딱 절반이 되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일부라고 본다면 이 앞부분 일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고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2부가 되는 4장부터 6장까지 여기에서는 좀 팩티컬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부와 2부를 연결해주는 딱 중간 이 4장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교회인 성도들과 움직이지 않는 교회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자꾸 건물 내지는 사람들의 조직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말 교회라고 하는 말에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그 조직을 의미하는 말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또 영어에 처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교회의 건물을 뜻하는 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처치하면은 자꾸 이 예배당이 우리들 머릿속에 떠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교회는 바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죠. 흔히 우리가 목사가 되는 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calling을 받았다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은 우리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란말로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말인데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르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소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천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소천의 주어는 우리나 내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소천하셨다. 그러니까 부를 소자와 하늘 천자를 써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 지난 주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정성껏 그분의 장례를 치렀는데 특별히 어머니와 우리 유집사님 그 모든 가족들의 허전하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이상일 목사가 소천하셨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이상일 목사가 소천되셨다, 소천받으셨다 이게 맞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이 속에서 사람들이 직업을 천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하늘 천자에다가 맡을 직자를 써서 하늘이 우리에게 직업으로 부여한 것이 바로 천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언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천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벗가레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왔습니다. 라틴어 이 벗가레가 부른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직업의 현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벗가레, vocation. 영어 사전에 보면은 God calling,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런 말도 소명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우리말로 직업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었던 게르만족이 독일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독일어에도 보면은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의 베르토라고 하는 단어가 베르벤,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부터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게 베르베, 독일말로 직업이라는 겁니다. 직업만이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얘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교회조차도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이지요. 요즘 우리가 교회를 보면은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잘못된 모습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이다 보니까 교회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무슨 도 닦듯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TV에 나오는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듣거나 또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고 자기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어떤 구호기관에다가 헌물, 예, 도네이션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인이 교회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을 통해서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걸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 심령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건 왜 그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calling, 부르심입니다. 직업의 현장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신앙 공동체라고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 혼자가 무슨 도사가 돋닦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 이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혹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부딪히면서라도 자기가 깎이워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젊어서 결혼을 할 때 두 가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으로서는 참 좋은 사람이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내가 시간 지나서 아빠가 되면 아빠 노릇도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다. 제가 자신감 갖고 결혼을 했는데 수십 년 와서 살아보니까 아니올시다입니다.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하는 것과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고 아이까지 태어나서 여러 사람이 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는 제 자신이 얼마나 연마되지 않은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과거의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다듬어져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만 그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야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준비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훈련하고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져 나가 연마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거나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지만 그 헌신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나를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인생을 규정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존재다. 그래서 자기는 철저히 종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여러분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제일 초두에 보게 되면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의 뜻대로 그 의사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믿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은 좀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러한 가정을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서로서로가 참고 견디어가며 맞춰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다듬어가면서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내가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내 가정도 내가 만들었다 믿는 이 잘못된 가정관 때문에 소위 부르심이 아니라 자기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맞으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정말 깰 수 없는 공동체를 깨어버리고 마는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모아주신 거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자꾸 선택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난 이 교회가 안 맞아 그러면서 다른 사역지 찾아 자꾸만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워요. 맞아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면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목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며 자신을 다듬어 나가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좀 안 맞으면은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또 옆에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의 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 외면하고 딴 데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그런 교회로 내가 선택해서 간다. 이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역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많은 이 믿는 이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이 부르심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컬링을 망각한다는 거죠. 소명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소명을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런 문화가 교회에도 급격히 들어와서 교회조차도 성공을 위한 문화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욕구가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먹어보자는 욕구 있고 성적 욕구 있고 자야겠다는 욕구 있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식욕을 너무 과다하게 가지거나 성욕을 다른 곳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수면욕이 있다고 해서 뭐 아무 데서나,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앞으로 탁 나와가지고서, 아, 나 지금 잠이 오고 있으니 여기서 자야겠어. 합니까? 아, 여기, 나 잠, 손대지 마시오. 내 지금 잠이 몰려서 나 여기서 자야 돼. 묻지도 마시오. 그러고 여기 눕는다미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예? 여름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졸지 말라고. 집사님 여기 보세요. 예, 주무시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대시네. 예. 뭐 할 수 없죠. 뭐 여름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강해요. 그러다 보니 성경 본래의 뜻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러면서도 가장 그 왜곡하기 쉬운 성경 구절, 5등 안에 드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참 좋아했던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All things are possible. 그런데 제가 그걸 잘못 이해했댔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이지요. 언젠가 부흥회 갔더니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부르면서 박수를 치게 하는 그것도 강조해 가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뭐 이렇게 막 외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전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고난이 저희들도 아니고 슬픔에 처할 줄도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좋아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서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운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들을 다 기쁘게 참 행복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뜻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빌립보 교회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14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고난을 각오하는 자,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각오하는 자가 소위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결단적인 구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성공 신드롬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성공 신드롬 때문에 성경 규절마저도 이렇게 곡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열왕기에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말씀도, 이 무슨 갑절이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두 배나 되는 영감을 구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갑절의 영감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차후에 준비가 다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배나 받으면은 배나 성공한처럼 생각하니까 갑절의 영감이라는 말도 왜곡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 거룩한 결단과 현신을 요구하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성공 욕구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혹해하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은 늘 우리들의 욕구로 가득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고, 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늘 조급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이 묵상하는 인물들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앞에도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윗의 젊은 시절의 삶, 그 모습, 여러분 묵상해 보면은 굉장한 이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은 어린 시절 그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음 때에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 그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도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참 잘생기고 아주 든든하게 체력도 좋고 해서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택하신 종인 줄로 이 선지자 사무엘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둘째 아비나납도 보여주고 셋째 삼마도 해서 줄줄이 일곱 이 아들들을 다 보여주는데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일곱 아들들이 하나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아들 일곱이 다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기름 부어야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냐? 하도 답답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어디 아들 하나 더 없냐? 아, 그랬더니 요즘식으로 대답하면 아마 이새가 이 머리를 긁적긁적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걔는 양치는 애라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안 불렀거든요. 아니 빨리 가서 불러오라고. 여러분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벌판에서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를 부르시는 아주 감격적인 소명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부르심을 이 다윗이 경험을 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뒤를 이어서 쫓아오는 것들이 뭡니까?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심지어는 이 사울왕이 제사장들 그저 이 성의를 입은 85명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울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노베까지 가가지고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소떼 나귀떼 양떼 가리지 않고 제사장 집안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아마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가족은 살려야 되겠다 생각으로 모압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을 쳤어요. 미스바로 도망을 가서 사무엘상 여름 22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모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 왕이시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가족들을 좀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날 기름 부어 쓰신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라든지 착착착착 잘 진행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 형편은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이 다윗은 그 상황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감당할 때까지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다음 때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 현장에 있는 그때 그 사람 이 다윗은 그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창창한 청춘기에 기름 부음 받고 성공을 보장받았던 다윗인데 그 뒤에 예? 골리앗 장군도 물리치고 말이죠. 뭐 큰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 다윗인데 이제는 가족들의 안위마저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동안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제사장들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부르심을 다윗은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광야의 동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의 동굴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는 철저히 실패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거든요. 당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부 뭐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엉뚱한 일 당한 사람, 세상에 그 넉넉한 동네에서 다 쫓겨난 그런 사람들이. 광야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다윗도 그곳으로 도망간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다윗의 주변으로 그 피난 온 사람들, 도망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다 그냥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실은 여기 참 귀중한 원리가 하나 나오잖아요. 우리도 다윗을 따라하면 크게 성공합니다. 그때 다윗이 동굴에 피신을 해서 하나님, 저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 400명씩이나 나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 곁으로 모여드는 사람 다 그냥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400명들을 다 통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도와줄 사람을 찾지 않고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가 도와줘야 할 그런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이 400명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데 결국 이 400명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다윗 왕조가 결성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기둥처럼 떠받드는 400명의 용사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새로운 현실, 그 새로운 그 현장,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린 이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400명이 600명으로 늘어나고 600명과 함께 이 다윗이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던 이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됐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의 농산물 다 약탈하고 마을도 불지르고 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 이 다윗은 사실 지금도 어려운 형편이지만은 600명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서 그알라 사람들이 빼앗긴 농산물을 다시 다 탈취하고 그알라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도움받은 그알라 사람들이 다윗을 좀 따랐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사울왕 밑에 딱 붙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다윗을 밀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은요, 그 진영은 이미 군사로 조직이 되어 있는 600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600 용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알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정도 마을이라고 하면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내가 이거 뭐 이거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거 구제해 주었더니 어디 이것들이 한번 맞춤 볼래? 이럴 수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 사람들 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조용히 떠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악한 권세, 악한 영들이 저들을 흔들어 놓았으니까 우리의 대적은 그 악한 영들이다. 새로운 영적 전도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 왜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윗은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은요 사무엘서 30장에 또 나옵니다. 아직도 이 다윗은요 십수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600명들이 결혼도 하고 그래서 처자도 생기고 그래서 사울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을 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 시글락에 이전에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이 아말렉이 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이 다윗의 마을이지 않습니까? 물건이란 물건은 다 탈취해버리고 마을 불사르고 이 사랑하는 처자식들 다 통째로 잡아갔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힘이 없을 정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가족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 가족들까지 다 잡혀가고 마을은 잿더미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부하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설득해서 야 이러고 울고 있지만 말고 우리 지금이라도 아말렉 뒤를 추적해서 가서 이 가족들을 데려오고 그 물건들도 다시 다 가져오자 하니까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우리는 못 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지금. 우리 처자식도 다 죽었을 거라고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 200명은 남겨두고 그 중에 나머지 400명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말렉이 다윗의 진영에서 얼마 전에 뺏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약탈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빼앗긴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출정하지 않았던 이 나고 되었던 이 200명들이 그제서야 나와가지고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환영을 합니다. 아,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러니까 승전하고 돌아오는 400명들이 딱하니 째려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장군님, 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게 가지고 오는 이 전리품 나누어주지 맙시다, 장군님. 그런데 이건요, 성경에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면 뭡니까? 대장님, 쟤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한번 배신한 것들은 다시 배신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400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30장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쟁에 나간 우리들이나 전쟁에 나가지 아니한 남아있는 200사람들이나 다 같이 똑같이 분배할 거다. 저는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을 때 내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는 나였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윗은요, 이 200명들 보세요. 얼마 전에 자기한테 덤빈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돌려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 자신이 그 남아있는 200명들이 더 미워요.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자기가 이제는 품어야 할 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400명과 200명 전쟁 나간 사람과 나가지 않은 사람들 화해시키고 전쟁에서 가져왔던 전리품 이겨서 가져온 이 좋은 물건들을 다 똑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세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상황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받아들일까 말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님의 뜻에 부합되게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성공하며 사는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혹은 남에게 좀 욕먹는 그러한 자리이기는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내가 그걸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우리를 힐난하거나 책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지금까지 잘못한 거 내가 다 잊어버릴 터이니 나랑 함께 다시 일어나자. 힘들고 어렵지. 좀 더 훈련하자. 내가 더 다듬어져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그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그때가 되면 널 인정하는 그 시간이 되게 될 거야. 우리 그날을 향하여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그거의 진짜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어떤 때는 사라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신대. 어떤 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받으신다면, 어떤 때는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일했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다음 세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될 그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행복과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이 시간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의 자세로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